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후반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보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적대하는 또 나쁜 세력들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세와 또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를 잘 분별해내는 그리고 또 그것을 결단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생명의 공동체 다섯 번째 시간,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그 두 반대되는 개념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두려움 많이 느끼시죠? 종종 느끼시고요.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두려움에도 종류가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야 이렇게 두려움이 정말 전부 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두려움에 휩쓸리고 또 두려움에 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는 두려움만 있는 건 사실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고 또 그 사랑에 붙들렸고 또 그 사랑을 또 더욱 붙들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또 이 삶에 정말 힘 있는 그런 처절한 그런 싸움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두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큰 산이 우리에게 이렇게 존재하는데 사실은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은 뭐 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말씀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잘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본문이 담긴 이제 요한 1서를 보면 이 편지를 받은 요한 공동체가 이제 복음을 믿고 신앙을 가져서 생겨난 교회인데 그런데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께는 경외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배우고 또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경외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떨림. 정말 어떤 너무 좋아하는 것 앞에 서면은 우리가 떨리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두려움, 무서워하는 두려움, 뭐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 내 삶에 그냥 뭐 없을 수는 없는 분이지만 있으시면 조금 부담스럽다. 뭐 이런 두려움, 이제 이런 두려움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이런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거짓 교사들이 침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과 정죄 없는 하나님의 용서에 그 놀라운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을 이렇게 중심에 두기보다는 규정과 형벌, 이런 것을 주시는 분으로 부각이 되니까 믿기 전에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 그리고 또 복음의 방식이 아닌 율법주의적인 방식, 이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그럼 참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 저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 신약성경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요한이 그랬고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 공동체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으로 이제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바랬던 것은 자,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두려운 그런 이미지를 우리 좀 없애자.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없애자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때 그 두려움이 내어 쫓겨나간다. 라는 그런 측면, 그런 아주 그 진리의 사건에서도 정말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보여주면서 말해주면서 이 두려움과 잘 싸우고 대처해 나가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두려운 상태가 제일 처음으로 나온 곳이 어디죠? 창세기? 물론 창세기라고 말하면 그게 정답이 됩니다. 근데 너무 폭이 넓잖아요? 어디죠? 3장이죠, 3장.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예측할 수도 없었던 두려움이 쑥 들어버린 겁니다.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내면에서.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아담을 이제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그러면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바로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러 오신 것 제가 압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요. 저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핑계가 벗은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벗은 몸. 왜 두려웠을까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부모님 얼굴을 이렇게 뵈면 부모님이 굉장히 자상해 보이시고 친절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두렵고 무서워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말을 들었으니까 이건 뭐 하나님 뵙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 외에 또 다른 측면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측면은 뭐 이것과 이 사건과 당연히 깊이 연관된 것인데 근데 이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 그분의 임재가 그토록 의지가 되고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지냈던 거죠. 그런데 자기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주의 임재를 떠나버렸어요. 주님과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딱 보이는 것은 자기의 벗은 몸 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 알량한 그 몸, 그것밖에는 자기가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할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측면에 엄청 두려움이 생겼겠죠. 우리 공동체에도 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와 잘 지내다가 이제 대학에 여기 오기 위해서 혼자 떨어져 온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 물론 자유다 하고 좋아하는 면도 없잖아 있었겠습니다만 혼자 살 것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자기 혼자 살아야 한다. 그런데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러니까 내 속에 낭패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자기 몸 속이 막 휑해진 거를 느끼는 겁니다. 중심에 뭐가 쑥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허전함과 그런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치매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치매를 걸려서 이제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잊어버리는 것과 좀 다르다고 해요. 근데 옆에서는 자꾸, 아이, 다 그래. 다 잊어버려. 그러는데, 제가 한 영화를 보면서 치매 환자의 한 그 절규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 자꾸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람이, 물론 뭐 미국 영화니까 D로 시작하는 영화, 원어를 쓰더니,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왕창 빠져나가는 느낌이라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모르지. 난 지금 그걸 느끼고 있단 말이야. 뭐가 쑥 빠져나갔다고.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살던 아담이 하나님이 쑥 빠져나가셔 버렸으니까, 그건 자기가 떠났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심에서 자기가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허전함과 그런 압도되는 공허감이 정말 너무나도 싫고 두려웠던 것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라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법치 사회에서 살면서 법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두려워지죠. 이게 아처로드 45마일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65마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덜컹 하죠. 그렇게 되지 않는 분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러지?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정도 경범죄 가지고도 그런데 중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법도 두렵고 법 집행하는 사람도 두려운 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말 너무나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잘못을 용서받았어요. 낚시가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선 한 마리 잘못 잡으면요, 1,000불, 2,000불대로 벌금을 두들겨 맞는데 그 마리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천불이 이렇게 벌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했죠. 근데 그게 법이 그랬다는 거 알고 내가 잘못했구나. 큰일 났구나. 몇천불 물게 생겼구나. 그러면 얼마나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 집사님께서, 제가 이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네, 그렇게 경험을 하시고서는 그 경험담을 얘기하실 때 제가 엄청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호주에서 그런 일이 있을 뻔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이야기가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런 두려움. 근데 법과 법을 집행하는 그 또 속에서도 그 잘못을, 자, 이거는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해져요. 그죠? 법도 두렵지 않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두렵지 않죠. 내가 공적으로 딱 용서를 받은 거라면요. 자, 그렇다면 두려웠던 감정은 기억 속에 남겠지만 법이 주려고 했던 형벌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형벌에서 자유케 하는 바로 이 용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이 과정을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제 열매를 따먹고 두려워하는 아담을 부르셨어요. 기어코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끝까지 거쳐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대화를 이제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두려움을 갖기까지의 과정을 잘 기억해서 복귀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속에 거짓말도 있고 막 핑계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것을 거쳐가게 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아느냐. 이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큰 지금 오류를 남긴 것이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내 아내 하와의 후손, 훗날에 있을 하와의 후손이 이것을 잘 대처해주고 처리해줄 것이다. 그래서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훗날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이 부분을 회복시켜주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최초의 그리스도 예언 구절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우셨더라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아담은 이제 책임을 면한 겁니다. 책임을 감당해 줄 뒤에 훗날에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그걸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아담은 한시름도 났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벗은 몸이어서 얻은 두려움이 있었죠. 자기 말로 그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 치마는 며칠이 지나가면 다 시들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시들지 않는 가죽옷을 입혀서 그의 마음을 안정시키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육신의 모습까지도 평안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은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죠. 된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성품을 자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하다, 긍휼이 있다, 또 불쌍히 여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죠.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우리가 딱 보게 되는 것은 아, 아담이 자기가 저지른 행동 그리고 결과에 애가 다다랐는데 그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대화를 통해서 대응하시고 또 이것을 다 처리해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셔서 결국은 아담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까지의 이 과정, 이 과정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좀 종류가 다르고 또 강도가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경험한 이 과정의 일들은 우리가 또 누구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원형이라는 말이죠. 패턴의 원형이다. 아키타입.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또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해주죠. 그것을 잘 배우게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합니다.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이 양심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걸 없다고 치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수많은 두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갖게 되는 그런 원초적인 두려움, 그리고 그때 갑작스럽게 부각되는 나의 벗은 초라하고 빈약한 모습, 내가 뭐 어찌할 바가 없는 그런 어떤 처절하고 바닥에 떨어진 의지할 곳 없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수치를 경험하는데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수치심을 많이 가리고 살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다 드러내면서 폭로하면서 살겠습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속에 품고 사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나누고 또 그것을 또 같이 뭐 또 이야기해서 또 상담을 해서 또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는 길을 찾아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불러내셔서 대화하고 인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만날 때까지 집요한 하나님의 이 끈기를 우리가 믿으셔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한 자비와 사랑의 끈기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쫓아오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만나게 돼요. 세상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무자비합니다. 그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두려워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부끄러워해야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란 말이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뉴스에 나오면 여러분 그 악플 달리는 거 보세요. 그거 그냥 달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해도 옳다라는 그런 정당성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나 옳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병폐를 가져다 주는 세상 방식인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만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도덕적으로는 이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 사회인으로 살아갈 때 이 정도 업적의 기준은 만족시켜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요구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리처럼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못 미치면 도덕적으로 뭐 조금 잘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업적의 어떤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배우고 용기를 얻어야 할 학교에서조차도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참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뭐 누구든지 어른들은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통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은 그의 것일 뿐이에요. 그의 잘못이 나의 잘못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다라고 여기고 십자가에 간 길을 가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 않은 그 십자가의 형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을 만족시켜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방식은 이와 같이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주님의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침례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침례를 받는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우리의 죄가 주님께로 트랜스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죽고 주님께로 옮겨져 가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 주님을 많이 배우셔야 되겠죠? 근데 주님은 이러세요. 사람의 잘못을 세상처럼 지적하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전혀 당연시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잘못한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정죄하시지 않고 지적하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가치가 잘못해서 훼손되는 그 정도 떨어지는 가치보다도 그 사람이 회복되어서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너무나도 높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가 담기는 위대한 존재로서 세워진다. 이런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조금 잘못하고 뭐 많이 잘못하고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다. 사람은 여기서 무엇이든지 은혜를 입고 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되는 그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 존재의 가치를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존재의 가치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에서 잘 해낸 것들 깡그리 무시하고 무가치하다라는 말씀 전혀 아닙니다. 김연아 선수가 피겨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을 때 우리 다 너무나 좋아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기뻐했죠. 이번 올림픽에서도 보면 큰 활력을 해서 나라의 이름을 빛낸 선수들. 메달리스트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거 저만 알고 있는 고급 정보인가요? 24살입니다. 24살.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의 이름은 MG. MG는 위대합니다. 그런 선수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재능도 있지만 노력을 해서 그래서 무언가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낸 것이지만 그것이 나라의 이름으로 했을 때 우리 온 나라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공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훨씬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보다 더 앞서고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우리는 추구하는 인간의 본연의 임무가 있다. 본분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 짓고 잘못했을 때 우리가 또 안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깊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지만 죄 짓고 잘못한 우리들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는 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괴롭고 힘든 것을 주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자, 이것은 내가 잘 도와서 회복시켜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이 보았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에서 낙오된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또 주님이 대신해서 또 베풀어 주시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했고 잘못 살았고 했던 것 지적하시는 것 없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가치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중에서도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이 태도를 보면은 너무나 이것이 참으로 마음에 많은 감동을 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걸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 양손에 돌멩이를 들고 그리고 이제 법대로 죽여야 한다고 법대로 정죄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 참 당신의 그 신비로운 어떤 방법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잠잠하게 가만히 있게 하시더니 결국은 예수님의 한마디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치시오 말씀하시니까 노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돌멩이들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그리고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시고 난 후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자,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있었어? 자, 없었지. 그 사람들 다 떠났지. 너를 정죄하지 않은 거야. 그 사람들처럼 나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앞세우시지 않고 사람이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누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분기탱천했던 사람들을 잘 다스리셔서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분기탱천한 그 사람들 심정도 이해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야단치지 않고 그들을 돌멩이 놓고 떠나게 하셨겠죠. 무엇보다도 가늠한 여인의 그 무서워하고 떨리고 그리고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그 현실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깊이 헤아려 주신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베푸신 이 사랑과 긍휼 이런 것이 또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체험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또 잘 우리가 장면을 떠오르면서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두렵고 괴로운 것이었습니까? 굉장히 무겁고 힘든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자신의 심정을.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꼭 예수님답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의 솔직한 표현이세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다. 두렵고 떨린다. 십자가를 앞두고 곤유하시고 그러니 피땀이 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모욕을 당하시기까지 또 벌거벗겨졌죠. 벌거벗은 몸으로. 아담은 벌거벗겨졌을 때 뭐 어떤 무화과 나무 숲속에 숨었습니다. 가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동산 꼭대기에 그것도 십자가 그 꼭대기에 벌거벗겨진 채로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뜻하신 바 있어서 그때 당장은 그 수모를 다 겪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만들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당하게 하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용을 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죠. 그러고 났더니 3일 뒤에 부활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 즉 수치와 두려움이 부활의 영광으로 전환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면류관만 씌워주시는 것으로 그쳤습니까? 아니죠. 승천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대권을 이어받으시는 공식적인 왕으로서의 등극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승천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상속받으신 그리스도의 그 나라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도 유업의 상속으로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받기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유업의 참 모델로서 그렇게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그냥 계셨던 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웬만한 일을 하신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공동체에는 거짓 교사들이 침입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행하신 이 자비와 사랑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 사랑과 긍휼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났어도 율법을 또 지켜야지 이런 식인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화내셔. 하나님이 혼내셔.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알지?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야단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건지 알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완벽한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실력이 좋거든요. 세상의 방식을 지금 주장하는데 거기다가 종교적인 색깔을 살짝 입혀가지고 종교적인 경건한 모습으로 보이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거죠. 아, 이거 우리가 들은 복음과는 좀 다른 건데 정말 저 말도 또 일리가 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랑,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정말 너무나도 지극한 진리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은 징계하고 잘못하면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신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그리스도께 행하신 그 모습의 사랑의 아버지,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모습대로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참 공동체를 이루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모였고 또 이제 예배가 끝나면 교제하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생산적인 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책감 느끼시죠?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기 주일날 모여서 생산적인 사회를 위한, 뭐 국가를 위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죄 없는 사랑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생명의 힘이 내게로 몰려 들어오면 그 힘이 서로 간에 흐르고 그리고 그 힘이 또 각자 안에 충전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소명을 받은 그 현실의 자리 거기에 나갔을 때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 사랑과 긍휼의 방식으로 지적하지 않고 정죄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쫓아내주죠. 웬만한 뭐 세상 방식으로 말미암아 주눅들 만한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는 그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이것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두려움이 느껴지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냉철하게나 보고 싶다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보실 때 분명히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쫓아내는 사랑의 수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에 잘못된 것을 행하거나 또 그것을 범하면 많은 정죄감과 더불어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이 참 부담스러워지는 존재로 여겨질 때가 참 있곤 한 것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을 보면 정말 지적하지 않고 정죄하시지 않으면서도 정말 인간의 충만한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고 보았고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대하실 때도 정말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허용하셨으나 그러나 그 후에 베풀어 주시는 정말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런 귀한 유업과 또 상급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크신지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소소한 두려움에 떨며 세상의 방식에 휘말리기보다는 이러한 정죄 없고 또 지적 없는 그러한 주님의 긍휼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의 삶이 너끈한 사랑의 수혜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